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해숙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사무엘 형제님 부탁드릴게요.
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고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기원 후 300년경에 에티오피아의 에질라라는 왕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에티오피아는 종교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천주교가 세워졌고요. 아직까지도 에티오피아 인구의 65%는 에티오피아 천주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거의 기독교 국가와 다름없나 봐요.
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국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 인구의 30%는 이슬람교입니다. 또 에티오피아 천주교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현지 문화와 혼합되면서 전통 아프리카의 의식들이 섞여진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에티오피아 안에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에티오피아를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에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오직 에티오피아만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고 나라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대개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에티오피아는 암하리어라는 고유 민족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공서나 대학교 등에서는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암하리어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선교사님들은 암하리어로 사역하시겠네요?
그렇겠네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숙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가면서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나님께서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 에티오피아는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더 큰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화 부족으로 IMF 국제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겠다고 발표하므로 나라가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나라 밖으로부터 달러를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은행에 금고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국가부도와 함께 파산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 종족 간의 싸움, 시위,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경제 위기로 인한 불안감. 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날은 다시 시작되고 또 새로운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에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면 사람들은 모이고 모인 사람들은 또 뜨겁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며 말씀으로 훈련시켜줄 헌신자들이 에티오피아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신방해 줄 것을 교회에 요청해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전도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한 가족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을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실 목회자가 세워질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이 마을에 가서 예배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IMF는 세계은행인데요. 국가가 더 이상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부족하면 이곳에서 돈을 빌려서 나라를 소생시키는데요. 에티오피아는 그 빌린 돈조차 못 갚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에서 소망을 찾고 바라보시는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나라가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릴 힘과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신분이신 선교사님 같은 그분들이 그 땅에서 소망을 외치고 있는 사실이 그 땅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하신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시다. 이 표현이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남조선도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복구하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조선은 방방곡곡 어디에도 굶는 사람이 없고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은 이 땅 곳곳에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관권적으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께서 에티오피아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성장은 단순히 사람의 노력으로 해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 축복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어 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신 뜻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주위를 돌아보고 나눠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나눔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을 맛보고 있다라고 하니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네요. 아마도 오랜 시간 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까닭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가장 잘 나가고 스스로 힘이 넉넉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핵심이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에티오피아의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뜨거운 회개와 부흥의 현장입니다. 나라 사정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정말 사람들이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이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길거리에서 만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청년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목회자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안나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해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을 자녀와 같이 품고 양육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에티오피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제를 회복시켜주세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거리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사역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 부흥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좀 더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나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쓰레기 마을에 교회 건축을 위해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팔다리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고 코와 입이 문드러져 형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갈 수 없는 문둥병 환자들만의 예배초소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땅을 결정했고 한 단계 더 나은 수순의 서류를 땅 도면과 함께 정부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크기는 약 500평 정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크기의 가장 적은 평수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여기에 교회 건축 허가가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와 같이 지내는 16살 갈렙이 많이 아픕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노주저하다가 아픈 아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한 1년 전부터 아이가 축구 경기를 하고 나면 발목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냥 축구를 하다가 공이 발목을 건드린 단순한 사고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모두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8개월 정도가 지나 아이의 발목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는 걸 보고 그제서야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병명은 골수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도에서 오신 의료봉사자 중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수술을 집도하셨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떼어낸 발목 조직을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골수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암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병명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어서 이 암세포가 몸 안에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에티오피아 안에는 이러한 기계를 갖고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남조선으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조선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나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몸에 살과 뼈가 조금씩 뭉그러지고 없어져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살고 있을 텐데요. 그들의 마을을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참 안타깝네요. 가장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아마도 갈 곳이 없었나 봅니다. 일반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살 곳을 정해서 살게 되었나 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꼭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의 쓰레기 마을을 아디스 아바바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카틀 마을이라고도 불린다고 하고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외곽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극빈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이 추진하시는 쓰레기 마을, 나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돌보시는 16살 갈렙이 그의 사연도 너무 안타깝네요. 선교사님 바람대로 갈레비가 남조선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남조선까지 오는 비행기 표부터 남조선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검사받고 치료받으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나본 적도 없는 갈렙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어린 청소년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선교사님의 외치는 소리가 저희의 귀에도 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꼭 갈렙이 잘 검사받고 치료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무엘 형제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쓰레기 마을의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공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단국에 건축허가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품고 기도하시는 갈렙이가 골수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벌써 몸에 다른 장기에 암이 퍼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검사를 위해 남조선에 데려오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갈렙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능력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에티오피아의 상황과 선교사님의 나눠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푸시케는 우리말로 영혼 또는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생명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왜 이런 이 말씀 구절을 떠올리셨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예숙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셨던 16살 갈레비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나눠주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속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린 소년 한 사람을 위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남조선까지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게 하겠다고 라고 생각하며 너무 무리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분명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보면 선교사님의 기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겠죠. 하지만 사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매일마다 직면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의 영혼, 생명의 가치 있게 여기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요.
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발걸음을 떼고 삶을 들이며 나아갈 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남조선에 오기 전에 제3국에서 체류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10대 나이에 저는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남조선에서 선교사님이 몇 분이 오셔서 항상 저에게 가장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셨는데 그 한마디 말씀이 제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그래서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런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또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북조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아버님도 되게 일찍이 여였고 또 어릴 때 또 좀 병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 좀 돈을 쫓는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인생에서의 성공, 인생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조선으로 오면서 탈북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만났는데요. 여기 남조선에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영원히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세계와 또 악의 세력은 그것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허영시장이고 하나는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허영시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가져야 되고 우리가 쌓아놔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그것이 죽음 앞에 가서는 솔직히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된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옳다라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솔직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기가 사라지면 인류는 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되게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나한테 보여줘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냐, 내 지식적으로 설명해봐라 라는 교만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갈렙을 보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자님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도록 억압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더 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분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과 나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해숙 선교사님 편지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 믿음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그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조선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24살 루벤이라고 합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제 곁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평안과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이라도 함께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빛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잘 붙들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은 전 세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마리아가 편지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4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적시어 풍족하게 하시오며 이 땅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를 알지 못해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북녘 땅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오며 숨죽여가며 목숨 걸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각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크고 놀라우며 아름답고 멋짐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교만된 생각과 불순종으로 이 세상은 죄악의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으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빛도 소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힘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악된 방법, 생각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의 연약한 죄인들이 간절히 구하올 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오며 변화시켜 주시오며 능력 주시옵소서. 기름 올라 방황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대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아버지의 강한 팔로 우리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북조선의 인민들을 일으켜 세워 주소서. 우리의 절망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수많은 영혼들의 길이 되시오며 방패가 되시오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섬세함으로 회복될 북조선의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분단의 아픔, 죽음의 두려움, 독재와 억압의 굶주림의 고통과 피눈물의 한반도 역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이 이 민족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디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추어 주시오며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흉터가 빛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흉터가 빛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어느 육신보다도 완벽하고 또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이해할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생겼던 못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도 그때 그 상처, 흉터를 그냥 그대로 남겨둔 채 부활하셨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흉터 하나 없애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흉한 흉터를 그대로 고스란히 남기신 채 부활하신 걸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또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젊음까지 다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 이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또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으며 그 후에 상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 상실했던 마음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누가 없었는가? 자, 24절 말씀을 볼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필 도마의 성격이 뭐든 직접 보고 또 겪어봐야만 믿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흥분하며 기뻐하며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오히려 제자들의 말에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마의 말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도마의 마음에 생긴 상실감이 또 상처가 컸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또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도마를 찾아가셔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에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흉터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난 그 못자국의 흉터가 보기 흉하다고 그 흉터 자국을 다 없애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혹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거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난 그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진 흉터로 인해서 도마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몸에 난 흉터가 도마에게 빛이 되어서 도마로 하여금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의 제자로 죽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그때 생긴 그 각자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핑계 삼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처로 인해 발생되는 그 날카로움이 또 다른 이를 아프게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 자기가 받은 상처의 아픔으로 인해서 날카로워지고 또 괴로워하고 분노밖에 남지 않는 도마와 같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의 아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너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 흉터가 바로 그 증거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보이며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흔적까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뭐가 남게 되는가? 흉터가 남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왜 그때 받은 흉터는 또 그때의 그 기억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걸까요? 흉터가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흉터가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흉터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고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헨리 나우엔의 말 그대로 아파본 사람만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이 흉터는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흉터가 도마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받은 아픔의 흔적들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빛으로서 작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치유함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몸에 난 흉터를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함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아픔과 슬픔, 지난날에 지우고 싶은 과거들,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예수님, 저 아팠어요. 예수님, 그때 저 정말 괴로웠어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고도 남아있는 흉터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흉터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의 흔적들, 그 흉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나 자신의 일어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남겨진 그 흉터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사용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흉터가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이웃의 필요가 생각난다면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도 디도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디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영광의 흔적, 상처, 십자가의 그 흔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북조선에서도 이제 4월 20일이다 보니까 4월 15일 우리가 김일성 수령이 태어난 날이죠. 그날을 지나면서 참 북조선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뭐 그들이 다녀갔던 그 나무를 20명의 청년이 뭐 불 붙는 걸 막다가 그 불을 타서 죽고 뭐 폭우 가운데 집이 무너지는데 그들의 초상화를 구하다가 죽었던 그런 것들을 저희는 영광의 상처다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남조선에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과 그런 분들은 어떠한 흔적이나 어떠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남조선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을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아마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또 그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다 우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곳에서 뭔가 보상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가 맞느냐라고 바울 서신서에서 많이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상처가 나한테 있는 것을 제자됨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영광의 상처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이겨내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디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4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많은 이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다른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나 스스로가 예물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흉터로 바꾸시며 그 흉터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